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16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곳곳에 공격을 가해 최소 17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 등이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의 한 주택에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5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라파에서 북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칸 유니스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가해져 일가족 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의료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누세이라트 난민촌 등 가자 중부 지역 곳곳에서는 이날 이스라엘군의 포격과 공습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밖에 가자 북부 셰이크 자이드에서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의료진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이번 잇따른 공습은 가자지구의 무장세력과 갱도, 하마스의 군사 기반 시설들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지구 곳곳에 적용용 진지와 감시초소, 군사시설물과 폭발물이 설치된 건물 등 40곳가량의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스와 동맹관계인 무장세력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날 성명에서 대전차 로켓과 박격포를 이용해 가자지구 곳곳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헝가리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에릭 마메르 EU 집행위원장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헝가리의 의장국 직책과 관련한 최근 사태를 고려해 집행위원장은 비공식 이사회에 고위 공무원만 집행위 대표로 참석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국이 수시로 개최하는 EU 비공식 이사회에 집행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마메르 대변인은 또 집행위원단의 헝가리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집행위의 이번 결정은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지난주 이른바 평화사절단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국을 전격 방문한 데 대해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정부의 유럽 담당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EU 집행위는 협력하고자 하는 기관과 회원국들을 선별할 수 없다면서 집행위의 결정은 정치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헝가리는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EU 순회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하루 사이 홍해 일대를 지나는 국제 상선들을 잇따라 공격했다고 미군이 어제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식용유를 운반하던 파나마 선적 이스라엘 소유의 MT 벤틀리 1호에 수상무인정 한 척과 소형 보트 두 척을 이용한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후 MT 벤틀리 1호를 겨냥해 예멘 내 후티 통제 지역에서 한 발의 대함탄도미사일 공격도 가했지만 이 같은 일련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또 후티 반군이 라이베리아 선적 유조선 MT 키오스 라이온호에도 수상무인정 공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선박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별도의 구호 요청은 없었고 부상자 역시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후티 반군이 가자지구 전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국 국민들의 생명을 목표삼아 위협하고 있다며 후티 반군 측에 책임을 묻고 그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지난 13일 가자지구 칸 유니스 등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90명이 사망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무장 세력이 인도 군인들을 공격해 최소 4명의 군인들이 사망했다고 인도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인도 육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 늦은 시간 인도 북부 도다 지역 숲에서 수색 작전을 펼치던 인도 육군 순찰대를 무장 세력이 매복 공격하면서 이 같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다 지역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 지역에 무장 세력이 침투했다고 확인하면서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지역 내 다른 곳에서는 지난주에도 차량이 매복 공격을 받아 인도군 병사 5명이 사망했으며 지난달에는 힌두교 순례객들을 태운 버스에 무장세력들이 총격을 가해 9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땅에 묻혀 쓰레기가 되고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폐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생활운동이 진행되고 있어서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입니다. 호주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없는 7월이라는 환경운동인데요. 분해되는데 수십 년, 뭐 많게는 수백 년이 걸린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마을마다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고 애초에 플라스틱을 덜 만들고 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호주 사람 레베카 프린스 루이즈 씨가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이웃과 동료들이 참여했던 이 생활운동이 소문이 나면서 지난해에는 세계적으로 약 8,900만 명이 참여했고요. 5억 파운드 정도, 2억 2,600만 킬로그램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었던 글로벌 친환경 운동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플라스틱 없는 7월 운동의 웹사이트와 이 소식을 전하는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이 운동에 함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먼저 우리 집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줄이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에 담아질 물건은 사지 않거나 피하는 것, 외출할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서 비닐에 포장된 식품이나 상품을 집에 가져오지 않는 것, 일회용 용기에 담겨올 배달 음식이나 온라인 쇼핑을 멀리하고 대신에 가족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미국인 한 사람이 버리는 플라스틱이 일주일에 약 2.3kg이라면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용기, 재활용 컵, 빨대 등을 넣은 간편한 천가방을 휴대하는 생활로 플라스틱 없이 사는 7월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에 관한 부분이고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VOA 매일 영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7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각 아침 9시 8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30도, 아주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17일 수요일 북한,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1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비의 양, 대부분 지역은 5에서 80mm 정도고요. 황해도와 강원도 등 남부 지역은 50에서 150mm 정도,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목요일 오전부터 원산과 함경남도 지역 등 동쪽 일부 지역은 며칠간 소강상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황해도와 평안도 등 서쪽 지역은 다음 주 후반까지도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4도, 최고는 비가 내리면서 29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24도고요. 개성과 신의주가 23도, 함흥청진 21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20도, 원산 21도, 해산 17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 중강, 원산이 27도, 개성이 26도입니다. 함흥과 청진 낮 최고 26도, 해산 28도, 강계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5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3m, 먼바다 3.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중국 중재로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미국과의 전기차 보조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세계 아동 백신 접종률이 정체돼 있다고 유엔이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먼저 팔레스타인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하마스와 파타가 중국 베이징에서 다음 주에 만나는군요.
맞습니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진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와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집권당 격인 파타가 다음 주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 로이터통신 등 몇몇 서방 언론은 양측 관리들을 인용해 하마스와 파타 사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이 주재한 회의가 오는 20일과 21일에 열린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네. 자, 파타, 하마스, 이 양측에서는 누가 대표로 베이징에 갑니까?
네, 뉴욕타임스는 하마스 고위 관리를 인용해 하마스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대표단을 이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파타 쪽에서는 마흐무드 알룰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끈다고 AFP통신이 파타 소식통을 인용해서 16일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 보도를 확인했습니까?
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적절한 때에 관련 정보를 전하겠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네.
또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화해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 팔레스타인의 모든 당사자를 지지해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특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아주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마무드 아빠스 자치정부 수반이 거의 20년 동안 집권하는 동안 다섯 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네네.
가장 최근에는 지난 6월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네. 자, 중국이 회담을 중재한 하마스와 파타, 이 오랫동안 경쟁 관계였는데요.
맞습니다. 양측이 모두 팔레스타인 정당이자 정치 세력입니다.
네네.
지난 2006년 이 팔레스타인 선거에서 하마스가 크게 이겼는데요. 이어서 양측에서 유혈 충돌이 벌어지자 하마스 대원들이 가자지구에서 파타를 몰아냈습니다.
네.
이후에 가자는 하마스가 통치하고요. 이 파타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부분적으로 행정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국제사회가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보는 게 어느 정파인가요?
네, 파타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입니다.
예.
반면에 미국을 포함해서 서방 쪽에 많은 나라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양측이 그동안 자신들을 팔레스타인인들의 합법적인 지도자로 내세우려 했고요. 또 상대방이 자신들 권력을 약화시킬 것을 경계하면서 대립해왔습니다.
네. 이전에도 하마스와 파타 사이에 대화는 있었죠.
네, 몇 번 중재 시도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결과는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4월에 베이징에서 회담이 있었는데 6월에 후속 회담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번 달로 네. 연기된 겁니다.
자, 지난해 10월 7일입니다.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뒤로 뭐 양측이 화해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아주 커졌었는데요.
맞습니다. 점점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전쟁이 끝나고 이 가자지구 재건을 진전시키려면 파타와 하마스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은 뭐 이런 요구가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끝난 뒤에 가자지구 통치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쪽에 맡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후 가자를 통치하는 데 있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제안은 이 가자지구를 현재 통치하는 이 하마스 쪽의 승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마스는 앞서서 이 가자지구에 대한 민간 통제를 포기하고 이 재건 책임을 독립정부에 넘길 뜻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자체 군사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배제했습니다.
네. 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독립 정부가 들어서도 군사력은 유지하겠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 가자에 이 하마스 쪽과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독립 정부를 세우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그리고 국제 기관들이 이 가자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게 더 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최근 중동 지역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데요. 이번 베이징 회담도 그런 움직임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이번 가자 전쟁에서 이 경쟁자인 미국보다 더 이 자신들을 이 중립적인 행위자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네.
실제로 중국은 이스라엘 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이 팔레스타인 측이 원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하마스와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의 이번 회담이 중국에는 이 국제무대에서 중재자로 자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은 최근 중동 지역에서 또 영향력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이 지난 몇 년 새 이 중동에서의 외교관계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고요. 특히 지난해에는 이 오랜 앙숙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 이 외교적 화해를 중재하는 데도 도움을 줬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이 중동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공지능 같은 부분에서 이 중동 나라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부음을 두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분쟁 해결 절차를 추가로 요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사무부는 이 문제를 조사할 전문가 패널을 설치해달라고 이 WTO에 요청했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네.
중국은 이미 지난 3월에 이 문제를 WTO 측에 제소했는데요. 그 뒤로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하자 전문가 패널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그 3월에 WTO에 제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미국이 그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불공정 행위라는 겁니다.
네.
중국 상무부는 15일 성명에서 워싱턴 측이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정책들을 시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 법이 중국과 다른 나라 제품들을 제외하고 인위적으로 무역 장벽을 설정하며 이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비용을 높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도 주고 있습니다만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는 관세는 아주 크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5월에 이 해당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100%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당시에 미국은 전기차뿐 아니라 이 중국산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상했는데요. 이 조처가 이 중국 쪽의 불공정 무역으로 생기는 미국 쪽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과 중국은 이 전기차뿐 아니고요. 이 관세나 첨단 기술 제품 수출 그리고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이 틱톡 사용 금지 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건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중국은 값비싼 전기차를 많이 수출하려고 보조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런 정책이 불공정 행위라면서 대응 조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비판을 일축하고 만약 중국 기업들의 법적 권리나 이해가 침해되면 이에 보복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위협해왔습니다.
네, 특히 미국하고 유럽연합 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이 전기차뿐 아니라 이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이 제품의 값을 크게 낮춰서 이 규모가 큰 역내 시장을 서서히 중국이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EU가 여기에 대응하는 조처를 속속 선보였는데요. 특히나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달 4일에 이 중국산 전기차에 이 최고 37.6%의 상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조처를 두고 EU 회원국들 사이에 생각이 갈리고 있습니까?
네,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서 견해가 다릅니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한테 15일 자정까지 이 권고 투표를 통해서 이 조처에 대한 입장을 달라고 했는데요.
네.
로이터통신은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찬성하고 독일과 스웨덴은 기권했다고 15일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투표는 구속력은 없고요. 다만 집행위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영향을 미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세계 아동 백신 접종률 정체돼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세계 보건기구 WHO와 UN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15일 같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는 이 아동 백신 접종률이 지난해 정체됐고 신종 코로나 대유행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백신을 아예 맞지 않았거나 덜 맞은 아동이 270만 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해 그러면 아동들의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전 세계 아동의 84%인 1억 800만 명이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의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런 수치가 2022년과 비교해서 거의 변화가 없을 뿐더러 86%였던 2019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앞서 말한 이 세 백신의 접종률을 이 전체 접종률의 주요 가늠자로 삼습니다.
네.
한편 케이트 오브라이언 WHO 예방접종국장은 이런 현상이 가장 취약한 아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보고서는 이 보건서비스 붕괴와 물류 문제 또 백신에 대한 주저 그리고 서비스 접근에서 불평등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총장은 성명에서 이런 경향은 많은 나라가 여전히 너무 많은 아이를 계속 놓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신을 아예 전혀 맞지 않은 어린이 수가 지난해는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네, 방금 말한 이 세 가지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아동이 1,450만 명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2022년에는 이 숫자가 1,390만 명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케이트 오브라이언 국장은 우리는 궤도를 벗어났다면서 국제 접종률이 지난 코로나 대유행 기간 봤던 역사적인 후퇴로부터 아직 완전하게 회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 아주 필수라고 하는 그 백신 얘긴데요. 이 백신을 덜 맞은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이 덜 맞았다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네, 영아기라든지 초기 아동기에 이 앞서 언급했던 이 전염병이나 감염병으로부터 충분하게 이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백신을 세 번은 맞아야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
보고서는 650만 명의 아동이 이런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도 이 백신 접종률이 차이가 크네요.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네,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 가운데 반 이상이 이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이 취약한 환경에 있는 31개 나라에 사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들 나라에 사는 아이들은 이 안전이나 영양 그리고 이 보건 서비스에 대한 혼란이나 이 접근성 결여 탓에 특히나 예방할 수 있는 질병들이 취약하고 이 한 번은 백신을 맞았어도 이 추가 접종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네, 자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률과 관련해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말고 또 다른 질병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보고서는 치명적인 질병이죠. 홍역의 백신 접종률을 지적했습니다.
예.
홍역 백신 접종률이 정체되면서 거의 3,500만 명의 아동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보호받는다고 보고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전 세계 아동 가운데 83%만 일상적인 보건 서비스를 통해서 1차 접종을 마쳤고 74%만 필요한 두 번째 접종을 마쳤다는데요. 그런데 홍역 발병이나 이 불필요한 질병과 죽음을 막으려면 이 백신 접종률이 95%는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그 확인된 홍역 환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에프렘 르망고 유니세프 보건 예방 접종 담당 국장은 이 30만 건 이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이 한 해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거의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에 103개 나라에서 홍역이 발생했다는데요. 80% 이하의 낮은 백신 접종률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장향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J.D. 벤스 상원의원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총격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밀 경호국이 지역 경찰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또 미국 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소송을 기각한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대선에 함께 출마할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11월 대선 공화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J.D. 벤스 상원의원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오랜 숙고와 고민 끝에 그리고 다른 많은 분의 엄청난 재능을 고려한 끝에 나는 미국 부통령을 맡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위대한 오하이오주의 J.D. 벤스 상원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장고 끝에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로 선택한 J.D. 벤스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인 본인이 직접 얘기한 그 J.D. 벤스 의원에 관한 설명부터 들어보면은요. J.D.는 해병대에서 명예롭게 조국을 위해 복무했고 오하이오 주립대를 2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예일 법률 저널 그 편집장, 예일대학교 법학 재향군인회 회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 벤스 의원의 저서인 힐빌리의 노래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의 남녀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주요 베스트 셀러이자 영화로도 제작됐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벤스 의원이 책도 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그 힐빌리의 노래는요. 가난한 백인 노동 계층 부모 밑에서 성장한 벤스 의원이 실리콘밸리의 거부로 자수성가하기까지 여정을 담은 회고록이자 미국 사회를 성찰하는 책인데요. 2016년 출판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2020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됐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벤스 의원을 또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네, JD는 그 기술과 금융 분야에서 매우 성공적인 비즈니스 경력을 쌓았으며 그는 이제 캠페인 기간 그가 그렇게 훌륭하게 싸우며 대변했던 사람들, 즉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네소타 그리고 그 너머 지역의 미국 노동자와 농민들에게 집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부통령 후보로 JD라는 약칭을 계속 그 벤스 의원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그 벤스 의원의 그 풀네임의 줄임말인 거죠. 약자인 거죠. 정식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정식 이름은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인데요. 네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또 벤스 의원 본인도 소셜미디어나 또 미국 언론들까지 그 이름의 앞머리 글자 제임스 데이비드의 JD를 벤스 또는 그냥 JD 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벤스 의원은 1948년 8월 2일생으로 만 39인데요. 다음 달이면은 마흔이 됩니다.
네. 자, 올해 세계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나이를 보면요. 지금 고령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젊은 정치인인데요.
네, 이 벤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으면서 1952년 이후 최연소 부통령 후보라는 기록을 갖게 됐고요. 만일 트럼프 벤스 팀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역대 두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네.
예, 정치 전문가들은 벤스 의원의 선택은 올해 78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81살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미국 국민에게 훨씬 더 젊은 얼굴을 보여주는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964년 10월생으로 현재 59입니다.
네. 미국 역사상 이 최연소 부통령은 아닐 것 같은데 누굽니까? 최연소 부통령은?
네, 제14대 부통령인 존 브레킨리지인데요. 1857년 민주당의 제임스 뷰케넌 대통령과 함께 취임 선서를 했을 때가 만 36이었습니다.
네네.
1952년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가 39이었는데요. 취임했을 때는 만 40세였습니다.
네, 그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벤스 의원의 얼굴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벤스 의원이 15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았죠. 대의원들의 뜨거운 환영에 다소 상기된 얼굴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벤스 의원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기 전날인 17일 전당대회에서 연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벤스 의원의 뭐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그 정책 방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벤스 의원은 지난 2022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한 초선 의원인데요. 경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미국의 일자리와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서 강력한 정책을 옹호해왔습니다.
네, 우리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법 이민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네, 불법 이민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강력한 국경 보안 정책을 지지해왔고요. 또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프로그램 삭감 등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매우 비판한 전력이 있습니다.
네, 2016년 대선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출마했을 때만 해도 정치 경험이 전무한 뉴욕의 부동산 재벌 또는 TV쇼 진행자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죠.
네네.
그래서 벤스 의원이 그해 10월에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트럼프는 이민자, 무슬림 등등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면서 이 때문에 그는 비난 받을만 하며 신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원한다라고 적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후에 그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자, 외교 안보 부문에서는 벤스 의원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벤스 의원이 그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잘 알려진 건 없는데요. 다만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옹호하고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내 평가는 어떤가요? 공화당원들은 그 벤스 의원이 이렇게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조지아 전국위원회 위원인 진저 하워드 씨가 전당대회장에서 VOA에요. 매우 훌륭한 선택이었다라며 기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벤스 의원이 훌륭한 팀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부가 15일 미국 성인 3천 명을 대상으로 벤스 의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요.
네.
자신이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사람 가운데 벤스 의원에 대해서 33%가 매우 호의적이라고 했고요. 어느 정도 호의적이라고 답한 사람이 26%였습니다.
네. 그 민주당과 무소속 응답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무소속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53%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고요. 또 자신의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사람의 46%는 매우 비호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정치권에서는 벤스 의원의 이 공화당 부통령 지명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바이든 재선 캠프 측은 즉각 벤스 의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재적이고 퇴보적인 사업을 기꺼이 따르는 종, 하인으로 묘사하면서 깎아내렸습니다.
네네.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택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의 복제인간이라면서 아무런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최고 참중진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는 부유한 미국인 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끔찍한 소식이라면서 그들이 당선되면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잃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 펜실베이니아 선거 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 이후에 경호의 허점이 뚫렸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경호 임무는 현지 경찰이 담당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비밀 경호국의 반응이 나왔네요.
네, 비밀 경호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방 법집행 당국을 탓하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지 법집행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나타냈는데요. 비밀 경호국이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총격범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위험을 향해 달려간 경찰관들과 지역 파트너들의 변함없는 헌신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비밀 경호국이 특별히 왜 이런 성명을 낸 건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죠.
네, 지난 13일 집회 당시에 행사 현장 경호는 비밀 경호국이 맡았는데요. 네. 이 총격범이 올라가 있었던 건물 지붕 주변 경호는 현지 경찰이 맡고 있었습니다. 예. 이 건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하던 행사장에서 약 120m 떨어져 있었는데요. 네네. 총격 직전에 몇몇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서 경찰에게 큰 소리로 알렸는데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용의자 토머스 크룩스 씨가 총격을 시작하기 약 1분 전에 사람들이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비밀 경호국은 미국의 국토안보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이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군요.
네, 마요르카스 장관이 15일 기자들에게 며칠 내로 독립적인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국가 지도자들을 실패 없는 보호를 하는 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즉각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시정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총격 전과 도중 이후에 비밀 경호국과 다른 법 집행기관의 행동을 조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사건 당시의 영상을 보면요. 상황이 얼마나 긴박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이 그대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죠.
그렇습니다. 총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 귀를 스치면서 얼굴에 피가 흐르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유세장에 있던 트럼프 지지자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때마침 고개를 돌리지 않았더라면 머리에 총을 맞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용의자가 비밀 경호국 요원의 총에 맞아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여전히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을 잠재적인 국내 테러리즘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FBI는 15일 기술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용의자 크룩스 씨의 그 전화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면서 그의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법집행 담당관들과 유세 참가자 또 다른 증인들을 대상으로 거의 100건에 달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여러 형사소송, 민사소송으로 큰 사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사건을 담당한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법원 판사가 15일 연방특검의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가 사건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불법적으로 임명됐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은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스미스 특검의 그 임명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해왔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임명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정부 직위의 임명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면서 스미스 특검이 불법적으로 임명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자, 캐넌 판사는 이번 소송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네, 캐넌 판사가 이날 93쪽 분량의 주문에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의회의 주요 및 하위급 관리 임명의 중심적 역할을 맡겼다면서 이번 사건이든 다른 사건이든 국가적 필요성이 높아졌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러한 역할은 행정부가 빼앗거나 다른 곳에 분산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스미스 특검이 상훈의 인준을 받지 않았었죠.
맞습니다. 스미스 특검이 지난 2022년 메리 갈랜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인물인데요. 캐넌 판사는 대통령이 스미스 특검을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며 스미스 특검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거나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은 특검은 스미스 특검이 유일한가요?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포함해서 다른 역대 정부에서도요. 스미스 특검과 비슷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클라렌스 토마스 연방대법관이 이달 초에 특검 임명 과정의 불법성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기밀 문서 유출 의혹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미국의 대통령들은 퇴임할 때 재임시 발생한 모든 정부 문서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반납할 의무가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에 퇴임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마라라고 리조트에 있는 자택으로 가져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를 뒤늦게 발견한 기록관리청 측의 반환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자 스미스 특검이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유출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주 행정부에서 주지사를 보좌하는 핵심 직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위들로는 총무장관, 법무장관, 그리고 재무장관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이들 세 직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이 펴낸 책자인 주와 지역정부 그리고 정치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총무장관실은 주내 사업허가와 사업개발관리를 책임집니다. 그런데 총무장관의 기능 가운데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선거관리라고 이 책자는 설명합니다. 총무장관실은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게시하고 투표지 인쇄와 배포를 면밀하게 관리합니다. 투표를 실시한 뒤 총무장관은 선거가 정직하고 정확하게 치러졌다고 인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개발과 협력관계와 관련된 주 총무장관의 다른 많은 역할도 있습니다. 총무장관은 주 내 사업 환경과 어떤 산업이 해당 주에 들어설 때의 혜택을 방문자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New York State's Attorney General has accused Donald Trump's family business of repeatedly misrepresenting the value of its assets, citing what
주 법무장관은 각 주의 최고 사법 대변인으로 일하며 법적 당사자로 주와 연관된 모든 재판과 수사 그리고 항소에서 주의 이익을 대표합니다. 오리건 주립대학 책자에 따르면 법무장관실은 형사사건에서 법률 대리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주 법률 전문가를 조직할 책임도 있습니다. 주 법무장관실은 보통 형사 업무와 민사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로 나뉩니다. 주 재무장관은 주 정부 내 금융 거래를 관리하거나 감독합니다. 세금과 투자 그리고 거래 수익 징수가 주 재무장관 직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주 재무장관은 징수되는 재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주 예산 문서에 명시된 법적 공식에 따라 주 기관들의 이들 재원을 배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주 재원이 예산 목표를 달성할 만하지 않은 경우 주 의회가 주지사 승인으로 주 재무장관에게 채권을 발행하도록 합니다. 주 재무장관은 주 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높은 채권 등급을 유지해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주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할 수 있도록 재정 관리 계획을 개발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 총무장관과 법무장관 그리고 재무장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8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대
1969년 7월 16일 미국 우주비행사 3명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이륙했습니다. 2, 1,
1969년 7월 20일 미 항공우주국의 아폴로 11호는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우주비행사 가운데 닐 암스트롱이 먼저 내렸습니다. 아주 먼 곳으로부터 닐 암스트롱의 말이 지구로 전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인간의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은 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주변을 걸어다녔습니다. 몇 분 뒤 에드윈 올드린도 합류했습니다. 두 우주비행사는 달 표면에 미국 성조기를 꽂았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공기도 바람도 없는 달에서 돌과 흙을 모으며 달 표본을 수집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올드린은 착륙선이 달 표면에 머물렀던 21시간 36분 중에서 약 2시간 반 동안 탐사선 밖에서 달을 탐사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달의 암석과 토양 표본을 수집해서 상자에 담아왔습니다. 임무를 마친 우주비행사들은 달 착륙선인 이글로 돌아와 무사히 이륙했고, 이글은 사령선인 콜롬비아와 도킹해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에서 달 탐사 경쟁의 승자는 미국이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2년 제3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1961년 1월까지 8년 동안 두 차례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임기 동안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1951년에 비준된 추종헌법 제22조에 따라 3선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제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유례 없는 4선 대통령이 된 후 미국은 한 사람이 두 번 넘게 미국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22조를 비준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첫 임기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두 임기 동안 여러 중요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뉴딜 정책 같은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사회보장제도와 최저임금제를 강화하고 교육과 보건을 위한 새로운 정부기관을 신설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회의 노력을 주도했고 1956년에는 미국 본토의 모든 주를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흑백 분리 학교 제도에 반대하는 소송이 열렸을 때 적극적으로 민권운동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엘라베마주에 연방군을 보내 흑인 학생이 백인 학교에 통학하는 것을 보호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냉전 시대에 소련의 핵무기 위협이 증가하자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기능을 강화했고 1958년 미 항공우주국을 창설해 국방과 우주과학기술 개발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2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전쟁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음 해인 1953년 정전협정을 타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인 1960년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의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당시 소련 지도자 니콜라이 불가닌과 니키타 후르쇼프와도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미국과 소련 지도자가 회담을 갖는 전통이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소련의 이런 만남이 두 나라 사이의 핵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에도 여전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5년 9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심장마비를 겪었지만 선거운동을 다시 해도 좋을 만큼 아주 건강하다며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경쟁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애들라이 스티븐슨이었습니다. 스티븐슨 후보는 4년 전인 1952년 대선에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아이젠하워 후보와 맞섰던 적이 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책과 관련된 영어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a minute? I need to talk about something.
Sure. What's up?
Well, I'm new, but I really want to do well at this job. Do you have any advice for me?
Sure. Show up on time, do good work, and be pleasant to work with.
I know all that stuff. I mean, anything else specific to this company?
Well, whatever you do, don't take a page from Julian's book.
Who's Julian?
Julian was vice president of the company.
Vice president? He seems like a good person to copy.
Well, last year he got caught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and is currently in jail.
Oh, right. In that case, I won't be taking a page from Julian's book, or anything else from him, for that matter. Do you have a minute? I need to talk about something.
잠깐 시간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Sure. What's up?
물론이죠. 뭔가요?
Well, I'm new.
나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I'm new.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거나 새 동네에 입주했거나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새로 왔어요. I'm new here.
I really want to do well at this job. Do you have any advice for me?
이 직장에서 정말 잘하고 싶어요. 나에게 조언 같은 것 해줄 게 있나요?
Sure. Show up on time, do good work, and be pleasant to work with.
물론이죠. 제 시간에 출근하고 일 잘하고 그리고 함께 일하면 즐거운 사람이 되세요. Pleasant to work with. 여기서 pleasant, 기쁜, 즐거운 이 단어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기 좋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자주 쓰입니다. He is pleasant to work with. 또는 It is pleasant to work with him.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I know all that stuff. I mean, anything else specific to this company?
그런 것들은 다 알아요. 제 말은 이 회사와 관련된 특별한 게 있나요?
Well, whatever you do.
뭘 하든지, whatever you do.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충고하기 전에 쓸 수 있는 표현이죠. Whatever you do, 당신이 뭘 하든지 이 뒤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Don't take a page from Julian's book.
오늘 대화에서는 whatever you do, 당신이 뭘 하든지 Don't take a page from Julian's book. 줄리아는 따라하지 마세요. To take a page from someone else's book. 여기서 book, 책은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page, 책의 페이지, 책의 낱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인생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to take a page from someone else's book. 이것은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 따라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Who's Julian?
줄리안이 누구죠?
Julian was vice president of the company.
이 회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Vice president? He seems like a good person to copy.
부사장이요? 그는 모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Well, last year he got caught stealing money from the company and is currently in jail.
그는 작년에 회사 돈을 훔쳐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Oh, right. In that case, I won't be taking a page from Julian's book or anything else from him, for that matter.
그렇다면,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줄리안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take a page from someone else's book, 책에 들어간 영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